오늘은 제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침례교회에 여러분 오고 계시는데 사랑침례교회에 오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구원받았다. 이제 지옥 형벌은 면했다. 이게 끝입니까?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지옥 형벌은 면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 살며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하고 제가 죄 가운데 자꾸 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예,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 여정에서 구원받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은 그 목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그와 같은 슬픈 지경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Christianity is the Chris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신 그 이후에 지금 승천해서 지금 아버지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계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참 하나님,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개차반으로 살면서 야 저기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겨우 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 선포하러 가서도 사형 입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걸 잘못 착각하면 그러면 성도의 삶 자체가 방탕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 이루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고 시작하면 그 사람이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이 속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원토록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게 되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그와 같은 자기가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펄펄 타는 불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될 때 그 모든 행위가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히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면 겨우 불 속에서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맞는 말이면서도 잘못 착각하면 대단히 틀린 말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쪽만 알고 하나님의 다른 쪽을 알지 못하면서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 개인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 하시면서 사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대답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세 분의 동등한 인격체가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뚜렷이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온 우주 공간을 다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무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저 밑에 바다에도 계시고 저 땅 밑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오른 거예요. 신실하세요. 아침만 되면 해를 떠올리게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신실하세요. 불변하세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때요? 사람을 구속해내세요. 이집트의 그 쇠용광로 석박의 집에 사람들을 구속해내세요.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속해내십니다. 그 구속해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셔서 가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읽어보시면 야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가?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시편 29편 12절도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에요. 긍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9편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99편 9절.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영어로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홀리가 611번, 홀리니스가 43번, 그 다음에 sanctify, 거룩히 구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187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있는 게 적어도 842회가 나옵니다. 약 1000번쯤 나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나오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대충 1000번 나오면 엄청 중요한 말이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일반 교회들이 좋아하는 love, 사랑은 310번, love is, 예. 그 다음에 love is라고 하는 2인칭, 3인칭의 사랑은 65번, 12번, 과거로 loved는 98번, loving 해서 나오는 게 3번, 그래서 love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총 488번 정도 나와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아요? 거룩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거룩한 게 두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거룩함 때문에 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착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가 그분을 보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선 땅은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수아를 만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의 왕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 거기 있던 그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 사랑, 사랑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해요? 세 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왕좌에는 거룩함만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찬양드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다. 거룩.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세상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건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진노 중에 멸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린 게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아야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거인 종족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니까 노아와 그 나머지 가족 일곱 명 포함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여덟 명만 구원하시고 그 당시에 10억이고 20억이 됐던 그런 모든 인구를 하나님이 싹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바벨탑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적하는 이 무리들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시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보내서 완전히 소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론의 아들 아답,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불만 갖다 써라 하고 이 불을 지정해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술 취한 상태에서 이상한 불을 가져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즉시 내려치니까 이 둘이 즉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대기 하에 가서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이 맨 마지막에 교만하게 돼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제단에서 향을 드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되니 하나님 그 즉시로 그를 내려치니까 그에게 나병이 발생해서 그가 평생토록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을 즉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 5장에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한 그와 같은 악한 자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내 영으로 그를 판단해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탄이 그의 육체를 멸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망가지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주의 만찬 그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한번 보세요. 1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가운데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될 때 그 일 때문에 병든 자도 있고 약하게 된 자도 심지어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내려치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의 만찬을 행하다가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내 칭찬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를 즉시 내려치니까 촌충이 먹어서 그가 즉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그가 즉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때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 믿음이 약한 사람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죽을 고생을 해갖고 이집트에서 백성을 끄집어내고 지금 그난 40년 동안 삥삥삥삥 이 광야를 돌다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20장 1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목회자나 아니면 이런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 가서 저 반석에 말을 하면 반석이 물을 낼 거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갖고 어떻게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화가 나서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내리쳐서 어쨌든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을 주셨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훼손시켰다.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들 하나님 아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거 끌고 나가고 40년을 빙빙 돌았는데 요 땅 요거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NO!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그런 사례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예요.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 예.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영어로 charity. 우리 교회 이름이 Love Baptist Church가 아니고 Charity Baptist Church예요. CBCK가 Charity Baptist Church of Korea. 앞자를 딴 거예요. CBCK.org.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으면 결혼식장에서 읽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리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여기 나와있네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고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천주교 사본이라 이건 틀립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WCC는 악한 겁니다. 거기 참여하는 목사들 악한 자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덮어줘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게 동성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악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무례히 굴지 마십시오 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 목사는 왜 좀 덮어주고 그냥 사랑 사랑 사랑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동반된 사랑이라야 그래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무례하게 굴고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런 것들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고 그건 틀렸습니다 하고 성도들 교정해 주는 그런 목사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체리티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거기 1장 1절 위에 가서 보시면 기록자는 베드로고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이고 성격은 일반서신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반대로 이방인들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아시아 나오니까 여기 중국 한국인가 보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왼쪽 저 있는 그런 모든 지역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일반 서신을 보낸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이미 만들기 전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미래,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모든 게 하나입니다. 우리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 우주공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A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아, A는 믿는구나. B에게 전달이 될 때 저건 죽을 때까지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 미리 아심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보시고 너는 믿는구나. 의지를 가지고 믿는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하는 걸 너는 믿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선택해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히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구분해 지금 믿는 자로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해서 이거를 예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정은 무조건적인 예정이야.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천국 가고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정해진 건 그건 성경에 없는 이단결입니다. 성경은 미리 아심에 따라 예지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선택받은 그 사람들은 순종하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다 보니까 이미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다시 말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를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막에 이르게 하셨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이미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을 갖는 것, 여기 살다가 재산이 하나도 없이 죽어도 심지어 이 당시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분명히 믿어서 산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허당이에요. 허당.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묻히게 하셨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마련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속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공동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권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재림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 2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됐다 할 때 그 예비됐다는 건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의사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돼요. 비행기표 예약해야 됩니다. 렌트카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하고 가면 어떤 데 가면 예약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잘못돼서 전산 시스템이 잘못되고 예약이 없습니다 하면 그럼 비행기 못하는 겁니다. 렌트카 못하는 거예요. 가서 의사 진찰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세상이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세상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불변이라는 겁니다. 불변. 하나님이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기 예비된 구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받을 때 우리의 힘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유지가 되는데도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휴거 받을 때도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 얘기 모든 게 뭐로 돼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내 파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는다. 그 보호받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가서 보시면 캡트, 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전쟁 중에 나가서 전쟁하는 가운데 울타리를 쳐놓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든, 마귀의 추종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그런데 비록 지금은 피로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피로가 있어서, 그렇죠? 첫째, 시험과 근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피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35살 이때는 그저 근심 걱정 없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안 돼,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맛 좀 봐야 인간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날이 갈수록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거 다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움 당한 거 누구 사람을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신 거라 그렇게 믿으셔야지. 아 누가 그래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젠 다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필요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필요가 있어서 준다. 근심과 고난을. 예, 필요가 있어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래 여러 가지라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근심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시험과 근심 받으면 여러분 그 견디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된대요. 잠시 지속된대. 잠시 지속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필요가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고난도 여러 종류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에, 결혼생활에, 자식들과, 그렇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풀려고 생각해야지. 아,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상대방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하고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작용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7절,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고통의 목적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통이 다가오면 뭐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뭘 비교하고 있느냐? 금을 정련하는 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이, 여러분 여기 금반지 끼고 있잖아요. 이런 반지가 어디서이나 금이 100% 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금 광석이나 사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집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금 외에 나머지 껍질은 다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일곱 번, 여덟 번을 정련을 해야 껍데기가 다 없어지고 뭐만 딱 남아요? 금만 남는데 금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일곱 번을 들어가서 뜨거운 걸 해야 되니 금 입장에서는 죽는데 일곱 번을 거치고 딱 나오면 금이 그때야 제 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24K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4K예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 이거 견디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결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내가 깨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생각해야지 이 기회에 아예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마귀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겪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통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힘을 모아서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고 결론을 딱 그렇게 건강하게 맺으셔야지 그게 아니고 과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받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이 고통과 근심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당하는 모든 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 8절에서 이제 12절은 물론 미래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지금 이 시대 현 세상을 살면서도 이와 같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간절히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죠.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믿는 건 뭐야? 보지 않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수시대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뭘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 보지 못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돈 많은 빌 게이츠 가서 예수님 사랑하라 그래 사랑이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가서 예수님 사랑하라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 허덕준 어르신 연세가 많아서 귀도 안 들리고 하는 가운데도 뭐가 확실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일날 공예배 드린 걸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린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서도 올라오고 정선에서도 올라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기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구원을 받아서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그 영광의 기쁨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허리를 이게 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여야 그래야 배에서 힘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런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니까 동여야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섬기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마음을 조여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된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가지게 되면 이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마라.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 행하던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헛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비방하고 소문 퍼뜨리고 파당 만들고 너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전 정욕들에 살지 그렇게 따라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탈무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대단히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에 대한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 죽인다. 세 사람 이상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째, 험담을 퍼뜨린 사람 자신을 죽이고 그 험담하는 말을 듣고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죽이고 해서 미니멈 최소한 세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험담, 거짓말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사생활에서 있어서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전 정욕들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이거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 개개인이 집에서 행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해야 된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사랑과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서 죽으셨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1차적인 거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 향한 사랑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절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을 베푸는데 뭐가 반드시 동행이 돼야 되냐? 공의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거룩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저속한 음악, 락음악 꽝꽝대는 거, 나이트클럽에서 있는 거 이런 거 이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꽝꽝대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이 믿지 않는 마귀 숭배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사도 올바른 걸 사용하고 말도 올바른 걸 사용하고 장풍 불고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장풍 불어서 뒤로 쓰러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돼요.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거 보고 좋다 그러면 그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볼 때 이렇게 경건하게 어우 이건 너무 좋다 해야 이게 거룩한 사람이지 뒤로 벌렁벌렁 넘어진데 거기 가서 야 정말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그건 뭔가 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 어디다 넣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채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만 거룩한 채 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난 이후에 교제 나눌 때도 거룩해야 되고 차 타고 갈 때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거룩해야 돼. 그 거룩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세상과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하구나.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구분된 말과 거룩히 구분된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일반교회에 가보세요. 구역 모임, 뭐 속회다 다 끝난 다음에 어디 가요? 술집에. 다들 몰려가요. 남자들 술집 가서 술 한잔 하면서 회포를 푸는 게 금요 모임이거든요. 맥주 한 잔씩 하고, 예, 노래방 가고.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를 다 끝냈어요. 이제, 해서 자매들끼리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자매들끼리 이제 대신 교제를 나눌 때, 거기 또 거룩한 말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자매가 일어나서, 제 남편은 제가 빨개 벗고 다니는 걸 집에서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고상하고 예, 누가 봐도 이게 좋아야지 성경 공부할 때만 거룩한 채 하고 끝나고 나서 교제가 될 때 가서 보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아직 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제 나눌 때도 거룩한 말, 고상한 말, 좋은 말, 남을 높여주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이런 말들 하시고 부부끼리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지 교회만 오면 거룩한데 교회만 딱 지나가게 되면 거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위선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구나.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속한 데와 교회에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담 패설 남자들끼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꾸 말 낮추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경어를 사용하세요.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도. 나이 차가 있더라도 경어를 사용해야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조차도.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주의 두려움은 영어로 가서 보세요. 테러로 돼 있어요. 테러. 하나님이 공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공포를 주시면은 벌벌벌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서서 헛된 말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헛된 행동하고 누구 비방하고 험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방임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의 공포를 느끼게 된 도대체 목사가 뭐 했냐. 할 말이 없어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저도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영혼의 자유를 제가 충분히 들이대. 이제부터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 말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안 하면 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오도로들 떤다니까. 이 주의 공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 사랑, 은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와 같아요. 여러분 기차. 기차가 예, 달리면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 편안해요. 그렇죠? 어디든지 데려다 줍니다. 기차가 짐을 실어 날라요. 또 기차 타고 밤에 이렇게 여행하면 그 경치를 볼 수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기차가 아무데나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는 꼭 어디 위에서 다녀야 됩니까? 레일 위에서만 다녀야 되는 거. 레일 위에서만 다닐 때 기차가 좋은 거지. 기차가 여러분 집에 와서 박으면 이 아파트가 다 무너져 내갑니다. 그렇죠? 예. 어디 가서 남대문 박으면 그럼 남대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움직여야 돼요? 레일 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레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레일 위에서 사랑하고 레일 위에서 은혜를 베푸고 레일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채 일을 하는 건 나중에 가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지푸라기가 되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질서 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도 경건하게 고상하게 하고 복장도 경건하게 고상하게 하고 행동도 경건하게 고상하게 하고 교제도 경건하게 고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 컬러링도 딱 들어보고 아 이게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상하게 경건한 걸 컬러링도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밖에서 사람을 만나 나누는 대화와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경건한 채 하거든요. 교회 밖에서 어느 자매와 어느 형제와 대화 나눌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는가? 말하는 게 그런 식이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합당치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50억짜리, 2천억짜리 무슨 건물을 짓고 오르간을 갖다 놓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는 기도, 거룩함이 없는 설교, 거룩함이 없는 예배, 거룩함이 없는 그런 교제, 언행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미워하십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편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게 오히려 가증한 일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리티 사랑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살다가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자면 레위에서 잘 가면 좋은데 이 사랑이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뭘 택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똑바로 레이블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갈등을 일으킨다. 과감 없이 사랑을 버리고 어느 쪽을 가셔야 돼요? 공의 쪽을 택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